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는 목요일 8월 15일은 광복 79주년입니다. 79년 전에 이 오랜 식민의 땅 위로 자유와 해방의 빛을 주신 주님께서 분단된 이 조국 위에 화해와 하나 되는 빛을 주시길 또한 기원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란 책에서 해방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어련히 오고야 말 해방인 줄 믿었지만 또 못 믿었다. 그러므로 정작 온 때는 모두 꿈인가 하였다. 연대표 위에는 틀림없이 35년 이것만 느낌으로는 35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일제 35년 하면 그렇게밖에 아니 되었던가 의심이 난다. 그 고난은 그렇게 심하였고 영원히 벗겨질 것 같지 않았다. 영원히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고난, 35년이지만 350년 이상 된 고난 같았던 그 고난이 일본 식민지배의 고난이었습니다. 해방의 소식이 경성에서 전국 곳곳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풍악을 올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옴을 기뻐한 것이죠. 그러나 그 빛은 온전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빛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외세에서 유입된 빛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념과 권력의 대립을 벌이고 있었던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나누어져 들어온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우리 민족의 분단을 가져왔고 분단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어두움은 한반도 위에 짙게 아직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빛이라고 다 빛이 아닙니다. 8.15 광복의 빛처럼 불완전한 빛도 있고 얼핏 보면 빛 같아 보이고 생명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어둠이고 죽음인 빛도 있는 것입니다. 시인 유아라는 사람은 깜깜한 밤바다에 환한 대낮 같은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를 잡는 오징어 고깃배를 보면서 오징어라는 시를 썼습니다. 짧은데요, 이렇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네, 아주 절묘한 시죠. 빛이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 우리들 주변에 있는 빛 가운데는 그러한 오징어배 집어등 같은 그러한 빛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인류가 빛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 개발, 발전, 편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겐 한편으로는 유익이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인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이 땅의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며 헬 조선이라고 불렀는데 그 젊은이들은 사실은 지금의 이 한국 사회를 잘못 만들어 놓은 성공 신화를 내면화하면서 살 뿐 이 그릇된 세상을 올바른 세상으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어디 젊은 세대들만의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보면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갭투자라든지 정말 죽음의 집어등 같은 것들을 생명의 빛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서가 얘기하는 참된 생명의 빛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빛이 어떤 빛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러한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해와 달과 별은 빛이 창조된 이후에 창조되었어요. 창세기가 얘기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을 볼 때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요약하는 단어가 세 개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세기가 말하는 빛은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반대되는 개념과 가치입니다. 혼돈에 반대되는 안정과 질서, 공허에 반대되는 의미와 보람, 또 흑암에 반대되는 빛과 희망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창세기가 말하는 빛인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 하던 시절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벨론은 해와 달과 별, 빛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창세기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격하시켰어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바벨론을 또한 격하시킨 거예요. 바벨론은 해와 달과 별, 빛을 신으로 섬기지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만의 빛이지 다른 민족들에게 보편적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빛을 앗아가고 어둠을 안겼거든요.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빛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강자들이 이야기하는 폭력적인 빛,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빛이고 그 강자들이 만든 빛에 의해서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변한 사람들, 그들에게 새로운 안정과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희망을 주는 빛이 바로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빛입니다. 이러한 빛의 정신은 이사야서에도 예언서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국이 만든 그 가짜 빛, 실은 어둠인 그 어둠의 온 세상이 짓눌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둠에 짓눌리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제국의 빛은 지배하는 빛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빛은 섬기는 빛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인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굶주린 사람, 불쌍한 자를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빛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국은 위에 가서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 그것이 빛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언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서 짓밟힌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빛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1장에도 또한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큰 나라들, 이 제국들이 얘기하는 빛과 성서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빛은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빛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빛입니다.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셨다. 예수님은 어그러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재창조하는 생명의 빛이셨던 겁니다. 로마는 로마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낱 제국의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율법은 성전 체제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낱 성전의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그러한 소모품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고 그들을 다시 재호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너희는 아주 귀한 존재다 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귀한지는 알겠는데 흔하디흔한 소금이 왜 귀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오늘의 소금과 그 당시의 소금은 가치가 달랐습니다.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어요. 소금을 나타내는 라틴어는 SAL, 살이에요. 거기에서 셀러리, 월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소금이 월급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을 제국과 성전의 소모품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이들을 그렇지 않다고 너희들은 빛처럼 소금처럼 귀한 존재야 라고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새로운 호명이 무슨 마법 같은 주문이어서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보다는 예수님의 행동,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처럼 소금처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귀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 속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렇게 귀한 존재답게 살라는 의미가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받고 세상에서는 한 번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자신을 귀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귀하게 대해주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호명을 받으며 그 새로운 호명받은 존재답게 빛과 소금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새로운 결심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서의 빛이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면서 그들이 귀한 존재답게 살도록 북돋아주는 빛, 그게 복음서의 빛이요 예수님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길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도 옛 성이 사라지고 천상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집니다. 이 성은 아주 규모가 큽니다. 하도 커서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12개나 되는 문을 가지고 있고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오늘의 계산법으로 바꾸면은 2,200km 가로세로가 그 성의 가로세로가 2,200km씩 되는 아주 아주 거대한 나라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의 성입니다.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이고 그 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고 또한 그곳에서는 죽음도 눈물도 울부짖음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좋은 건 다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새로운 예루살렘 성.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거기에. 일단 핸드폰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야 되겠죠. 네.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아니 하나님의 성인데 어떻게 거기 성전이 없을까요? 성전이 있어도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아주 세상에 없는 크고 높고 화려한 성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성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없는 게 뭐냐면 해와 달이 없대요. 아니 거기 해와 달도 한 두세 개씩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왜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곳에서는 주님이 성전이 되시고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픈 고백입니다. 성전인데 성전이 아니었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던 성전에 대한 경험 빛이라고 떠들고 자기가 빛이라고 주장하였던 제국과 지도자들과 그 이념들 그러나 실은 어둠과 죽음이었던 나라와 지도자들과 이념에 대한 아프고 슬픈 경험이 그 고백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성전과 나라와 지도자와 이념들에 대한 경험 말이죠. 일본에는 일장기 말고 거의 그 국기에 준하는 기가 하나 더 있죠. 우길기. 흰 바탕에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 원이 있고 그 붉은 원에서 붉은 빛살이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깃발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군의 군기가 되었고 일본이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조선과 중국과 대만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짓밟을 때 앞에 내세웠던 깃발이 바로 그 우길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우길기를 일본이 아직도 국제적인 공식 행사에 전면으로 내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본은 그렇게 변명합니다. 이건 단지 일본 군의 군기일 뿐이다. 네, 정말 그렇습니까? 우길기의 그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붉은 빛살 속에는 일본이 잘 됐으면 하는 일본인들의 소망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짓밟혔던 나라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 빗살 하나하나는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칼이고 창이고 총탄이고 포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기계의 빗살 속에는 일본인들의 과거에 영화로웠던 추억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의 시민 지배를 받았던 나들에게는 그 빗살 하나하나가 고통이요 아픔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명절을 맞아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같이 갔는데 저는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마을 훈장이시면서 또 한의사셨고 교회 장로로 사시면서 저의 삶에 제 신앙에 아주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가족들이 다 이런저런 일로 분주할 때 혼자 조용히 사랑방에 혼자 계신 할아버지를 뵈러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봉투를 하나 꺼내 보이시는데 저한테 건네시는데 그 봉투에는 한자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일본 복강현 반총시 상삼서 방웅 강업소. 할아버지 이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이거는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징용살이했던 탄광회사 이름이다. 그러면서 편지를 꺼내서 읽어주셨어요. 다 한자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그 옛날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늙어서 좀 형편이 궁핍한 가운데 있으니 그 옛날 나에게 주지 않았던 임금을 지금이라도 좀 보내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본 할아버지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회사가 아직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다 한들 그때도 주지 않은 월급을 지금 주겠습니까? 아마 그 할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 이미 버렸을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회사가 워낙 큰 회사라 망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3년 동안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한지 매일 일과를 마칠 때마다 내가 일한 캔 석탄의 양과 그에 따른 임금을 장부에 꼼꼼히 적어놓는 걸 내가 봤다. 모르게 몰라도 내가 받아야 될 월급 계산까지 다 맞춰놓긴 했을 거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1년, 2년,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답장을 받지 못하시고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은 사도강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사도강산은 일본의 최대 금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500명이나 되는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동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희 할아버지처럼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려면 피해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됐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생략한 채 등재를 신청했고 우리 정부는 반대 표현을 하지 않아서 사도강산이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시간 들여서 찾아본 결과 저희 할아버지가 일했던 일본 광산은 아직 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임금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줘야 될 그 임금까지 일본 국립 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을 많이 등재한다고 문화 강국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신들이 타자에 대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해야 될 보상을 하고 다시는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노력할 때 그 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39년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 폴란드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집단 거주지 게토를 만들어서 거의 감옥살이를 시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그렇게 게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3년 그 유대인 집단 거주지인 게토로 어떤 소식들이 전해져 들어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다 수송선에 실어서 수용소에 쳐놓은 다음에 가스실로 보내 죽이고 그 시신들을 다 불태워 없앤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르샤바 게토에 있던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을 향해서 봉기를 했습니다.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끝내 한 달 만에 그 봉기는 종료되었습니다. 5만 6천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7천 명이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용소로 보내졌고 많은 이들이 수용소에서 또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유대인 게토가 있던 그 자리에 유대인들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1970년 서독의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찾아갑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저 서독 총리가 이 폴란드에 와서 뭘 하나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 위령비에 헌화를 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위령비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독일인들도 수행 비서들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전 세계로 송출되었고 그걸 보는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았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모습은 전혀 굴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선 빛이 났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자꾸 보노라니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바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 우리 귀에 저기 걸려있죠? 탕자의 모습과 빌리 브란트의 모습이 정말로 똑같아요. 그 모습으로 위령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 브란트에서 나온 빛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참으로 아파하는 자, 참회하는 자가 내뿜는 빛이었고 증오와 갈등으로 나눠진 유럽 사회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평화와 화해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유럽 사회는 그 돌아온 탕자 같은 독일 총리를, 독일을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독일이 전범 국가가 아니라 유럽 사회의 한 일원으로 다시 그 사건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인 게 아닙니다. 독일은 그 이후로도 빌리 브란트 이후에도 대통령과 총리들은 국제적인 석상에서 자신들의 죄를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빛으로 일어서기를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빛이 누군가에게 어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든다면 내가 생각하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에서 나온 빛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착각합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빛이라고.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우리가 잘못한 이웃과 무피조물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고하고 사죄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어둠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그릇된 빛에 현혹되지도 맙시다. 찬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것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합시다. 그리고 위에서 군림하려 하지 말고 아래로 내려가 낮은 이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그러한 생명과 평화의 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늘 창조 이전의 상태 속에 놓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빛, 빛인 것 같으나 실상 죽음과 어둠인 빛 말고 하나님의 빛, 생명과 평화의 빛, 참빛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빛이 되려 하기 전에 참빛이신 주님과 우리가 잘못을 범한 사람과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폭력성을 참회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요 새 창조의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